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던 인디언들은 중간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기다리는 거라고 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은 없었을까요? 지난 시절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고요. 하지만 앞만 보고 질주하느라 중요한 뭔가를 저만치 뒤에 두고 오진 않았을까요?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오늘,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저만치 보이는 그 무엇, 우리가 두고 온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8월 15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커피소년의 상처는 별이 되죠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아, 오늘은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 가운데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문화재에 얽힌 또 다른 역사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 할 분 소개해야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파란 티를?
예.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최 사장님은 집에다 태극기 다셨어요?
아, 오늘 광복절이군요.
네. 네. 아니,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태극기를 다세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 광복절이네. 아, 현충일이네. 뭐 이러고 그냥 태극기가 달려있으면 아, 그런 날인가 보다 이랬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막 자세히는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광복절이니만큼 우리가 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죠?
아, 네, 그렇죠.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의 저자이신 문화재 제자리찾기 해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최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늘 진짜 유명하신 분 나오신다고.
아, 그래요?
대단하신
네,
분 나오신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기대를 하셔서 아유.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너무 막 제 수염도 안 감고 막 더부룩하게 아직 나와서 실망을 끼쳐드린 거 아니죠? 모르겠는데.
컨셉 아니세요?
아, 그냥 제 수염 깎지 않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네.
원래 이제 머리하고 이 수염을 같이 깎 근데 저희가 깎는 아. 날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습관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머리하고 수염을 동시에 깎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길이가 다 동일한 네, 거예요?
동일한 거죠.
네. 네. 굉장히 아주 깔끔한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길이와 수염 길이가 같은 그런 걸 보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딱 뭔가 계산해서 한 남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사극 을 제가 많이 해서 예. 보면은 예. 수염이 또 이쁘게 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극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수염인 건가요?
수염인 사람도 있고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연기를 할 때 수염을 일부러 기르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붙이면은 이제 식사할 때 불편하고 본드를 붙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수염으로.
네, 그래서 타고나게 이쁘게 난 사람들은 자기 수염으로 기르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죠. 네, 저희 해문 대표님은 수염도 아주
아,
예쁘게 네. 네, 나서 네.
그 저는 붙인 거 아닙니다.
네. 민머리와 수염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약간의 터프남 같은 수더분하지만 그 머리 길이와 수염 길이가 같아서 뭔가 느낌 있는 남자 같은 그런 첫 인상을 보여주시는데 문화재 제자리 찾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예,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강제로 타이에 의해서 네. 이동되어지거나 빼앗겨진 도난당한 그런 문화재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리 찾기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금강경의 불경의 금강결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환지본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경전을 시작할 때
네.
환지본처 밥을 사람들에게 네. 시주 받으러 구걸하러 가요.
네네네.
구걸을 한 다음에 원래 이제 출발하신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환지본처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본처로 돌아오신 걸 제자리 찾기다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리 찾기라는 건 꼭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이 본연의 찾아야 할 진실, 네. 양심의 제자리 뭐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종교적인 언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지본처를 제자리 찾기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사실 해문 스님이 문화재 내놔 이러면 정말 내놓을 것 같은 목소리에 그 박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문화재 찾기라는 게 어떤 이제 종교적인 것과 사실 연결돼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을 제자리로 와 있는
예,
것이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예. 문화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래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이렇게 이름을 예. 쓰신 것
원래 같아요. 제자리 찾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도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를테면 철학의 제자리 찾기, 사상의 제자리 찾기 이런 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가지고 대중의 호응을 가장 얻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가장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해문 스님이 그동안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사실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 사장님.
네. 그래서 해문 스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해문 스님은 1998년에 출가해서 2004년 교토 유학 후에 2006년부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6년에 도쿄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47책을 환수했고요. 2011년에는 일본 국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1205책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또 2013년 LA 카운티 박물관 소장 문정왕후 어보 반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2014년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한제국 국세를 포함한 조선왕실 인장 9점을 반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 2013년에는 다산대상 문화예술 부분, 2014년에는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네.
이런 책들도 쓰셨어요. 의궤, 되찾은 조선의 보물, 그리고 우리 궁궐의 비밀 등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내셨습니다.
우와.
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하세요.
아,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제가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네요.
아니 사실... 이게 문화재 찾는 것도 어렵지만
네.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알아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저는 네. 그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일에 항상 대표님이 계셨다는 걸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사람들의 그 예상과 다르게 제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외모와 이 목소리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 텍스트를 세심하게 읽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연구해서 그 환수 대상을 정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아주 오랜 시간의 숙성 과정 거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네. 문화재 환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시면?
네, 이제 그 외교적인 공식적인 그 제가 멘트는 이제 부처님께서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특별히 광복절 70주년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 봉선사라는 절에 저희 은사스님이 주지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 봉선사 말사에
네.
저희가 경기 북부를 관할하기 때문에 27개 사찰이 전통 사찰입니다.
아.
그 전통 사찰의 재산, 토지와 문화재 관련 조사를 했어요, 제가.
네.
거기에 남양계 흥국사라는 절을 조사해서 그 절에 탱화가 하나 외부로 유출됐다는 걸 확인해서 그 탱화 도둑을 제가 잡았어요.
와.
네. 도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봉선사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네.
그 탱화를 밖으로 유출시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걸 이제 공개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뜻을 네. 존중하고 제 편을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 사건은 하극상 사건으로 규정되어서 제가 잠시 피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제 방에 이제 못지를 당하는
어머.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극상을 이제. 일으켰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네.
에라 모르겠다고 일본 교토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조선왕조실록 5대산 사고본이 도쿄대에 소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왕조실록 반환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이 운동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던 것이 지금까지 제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나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전에 대외적으로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그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져갔던 일부러 네. 빼돌려고 훔쳐갔던 문화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네. 더 큰 이제 빼앗긴 문화재를 보게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개인 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의미가 깊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망명객의 심정으로 일본으로 도망갔다 갑자기 도쿄대가 조선왕조실록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갑자기 망명생활이 출장으로 바로 전환됐죠.
망명이 더 큰 거를 얻어오게 예, 하는 효과를 예, 가져왔는데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한 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알고 예, 예,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 문화재 되찾는 일이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일본에다가 뭐 당연히 주세요 이러면 주진 네.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나 어려운가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심하겠죠?
네, 글쎄요. 그 문화재라는 건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문화재는 상향식 이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문화재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문화재가 그 나라의 국가가 있을 때는 국유겠죠. 근데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것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네. 우리를 침략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이제 국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도쿄대와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일본 최고의 지성이 있는 대학이 갖고 있는. 그런데 그런 권력의 핵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런 패배 의식. 상대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지 않고 도전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의 문화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포자기한 이 패배의식을 승리의 영광으로 탈바꿈시키는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거 잘 모르니까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네. 뭐 예를 들면 이거 네. 비교할 수도 없지만 네. 뭐 이렇게 저희 라디오 뭐 게스트 섭외할 때 네. 전화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네.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환수를 할 때는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조선왕조실록을 그 되찾아야겠다는 결심한 순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본 교토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네.
고서점에 가서 우연히 책을 한 권 빼서 들었는데 그 책이 세마스라는 교수 아주 일제강점기 유명한 교수인데 세마스의 네. 청구사초라는 책입니다.
네.
청구라는 건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니까 그 조선사에 관련된 기록인데 이걸 읽고 있는데 거기에 도쿄대가 조선왕조실록 5대산 사고본을 60년대 현재 소장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보인데 이걸 왜 도쿄대가 진본을 소장하고 있는가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넘기는데 거기에 세마스 교수의 친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네.
뭐라 그러면 저자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책 내용의 오탈자를 바로잡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실록을 빼앗기고도 되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나약한 남의 나라 국보를 뺏어서 돌려주지 않는 일본의 뻔뻔함.
네.
이 두 가지 잘못을 고쳐달라는 무슨 계시처럼 저에게 딱 와서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결심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찾으러 가자 이렇게 제안했죠. 전부 다 저한테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최고의 지성이 모여있는 도쿄대를 상대로
네.
그걸 돌려달라고 그러면 도쿄대 그거 주겠냐.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배웠고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는 진실보다 위대한 더 강한 힘은 없다라는 건데 이 진실의 힘에 입각해서
네.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지만 혼이 담긴 계란이 얼마든지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우와.
해가지고 제가 절 밑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 7명을 귀합해가지고 도쿄대 적격 쳐들어갔죠.
네. 네.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도쿄대 총장 혹은 도서관장과 내가 만나겠다.
네.
그래서 이 만남을 주선해 달라.
그냥 뭐 무작정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제가 치밀하게 네. 막 무작정 가진 않고 이제
아.
정부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어. 도쿄대 총장과 나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거야. 뭐 제가 나 국정원 직원까지 만나서 네. 그랬더니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네. 제가 제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2006년도 3월 15일 날 나랑 만나자. 제가 팩스로 공문을 넣고 직접 전화했어요. 그 총장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3월 15일 날 총장 만나러 가는데 그날 만나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총장한테 물어보더니 답변이 안타깝습니다. 3월 15일 날 저희 총장님이 그 외부에 출장 가시기 때문에 그날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 같으면 계시겠지만 그날은 안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일본어로 완곡한 거절인데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그럼 다음 날 가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약속이 잡힌 거예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이 도쿄대 실록 반환운동이 시작되게 된 거죠.
네.
직접 가서 만나서 그러면 돌려달라. 이렇게 네. 일본어로 말씀하셨네요.
그럼 제가 했죠.
우와.
네. 제가 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도쿄대는 저 사람 뭔데 여기 찾아왔을까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갈 때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때 노회찬 의원이라고 민주노동당 네. 의원이 같은 날 도쿄 출장 일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노회찬 의원 보고 제가 그때 만나는 시간에 도쿄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마침 그때 시간이 비었다고
네.
같이 가준 거예요. 도쿄대가 국회의원하고 같이 온다고 하니까 처음 첫 만남에서 제 배후에 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저를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맞은 자리에서 도쿄대 총장이 안 나오고 그 도서관장이 나왔더라고요. 도서관 사무부장하고 네. 나온 자리에서 내가 다 알고 왔다. 몇 권 가지고 있는지 불어라. 이실직고 해라.
네.
딱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잠깐 타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께 뭐 얘기를 해요. 문화재청이 확인한 도쿄대가 소장한 실록이 46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반환 요청서에 46책을 가지고 돌려달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뭔가 이 문화재청의 조사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왔다. 몇 건 있는지 다 불어라.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10분 이야기하더니 다시 자리에 와서 네. 도서관 그 총무부장이 네. 사실은 한 건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7권.
우와.
그래서 이게 될 수 있구나 제가 좀 확신을 했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석 달 동안 제가 8번 찾아갔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네? 네.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당장 내놔라.
네.
8번 밀어붙였더니 나중에 기자들이 도쿄 특파원 이런 사람 보도를 안 해요.
왜요?
네. 안 될 거를 저 사람이 일본까지 와서 사고 크게 친다. 아무튼 보도도 잘 안 해서 주목도 안 해줬습니다만 도쿄대 자체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도쿄대 를 상대로 조선왕족실록 환수위를 출범한 것이 2006년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도쿄대학이 5월 30일 날 조선왕족실록 5대산 사고본을 한국으로 반환하겠다고 전격 발표해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네.
그 조선왕족실록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겠다. 이것이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지금까지 유일한 국보. 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엄청난 이슈를 갖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 국가가 대신 했어야 되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국가에서 했으면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약간 연기를 하면서 나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연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만난 날 제가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으면은. 이 반환 발표를 하는 날
네.
마지막 그 협상에서 이제 반환 발표를 하는데 이 저랑 만났던 협상팀 주 의력이 이제 세 명인데 도서관 이 사람들이 다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왜 양복을 입고 왔냐 그래서 이제 저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 엄청 그 사람들이 시달렸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어려운 네. 일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막 제 속이 막 다 시원할 정도로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하죠.
드라마로 써도 되게 재밌게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현대판 독립운동가도 같은 우리 해문 대표님의 험난한 여정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가야죠, 최 사장님.
네, 오늘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을 퀴즈로 내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중요 문서에 찍히는 도장으로 국가의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대한제국의 이 도장은 일제의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으로 유출이 되는데요. 문화재 제자리 찾기인은 이 도장을 되찾기 위해서 응답하라 오바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네. 결국 2014년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포함한 조선 왕실 인장 9점을 반환하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했던 이 대한제국의 도장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가 있습니다. 1. 인감도장 2. 막도장 3. 국세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1부 끝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요. 훨씬 더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물로는요. 출판사 금강초롱에서 나온 해문 대표님의 책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양파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요.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님을 모시고 빼앗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 전에 정말 무슨 지금 저희가 환수 받은 듯한 느낌으로 예, 그 조선왕조 실록 문화재 환수 첫 성과였죠.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또 일본 국내청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를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 의궤는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아간 거였다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2011년에 돌려받은 1205책인데요.
네. 에,
그중에 조선왕실 의궤는 오대산 사고를 비롯한 지방 사고에 있었던 것을 167점
네. 에,
뺏어간 거예요. 그냥. 에, 데라우치 총독이 1922년 일본 국내청 이른바 초남궁으로 기증했던 거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을 끝내고 1909년 돌아가면서 규장각에 있는 도서를 빌려가요. 대출증이 남아 있었어요.
어.
그 대출증을 제가 확인해서 예, 그것이 그 빌려갔던 책이 국내청 서릉부라고 황실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의궤를 돌려주는 김에 이또가 빌려간 대출도서까지 반납해라 해가지고 이제 찾아온 사건인데요. 지금 규장각이 있어요. 서울대 규장각.
네네.
그래서 하루 연체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한테 하루
네.
연체료 100원씩 물린대요.
네.
이또도 대출해서 왔으니까 100년 동안 우와. 연체료 하루에 100원씩 계산하니까 36억 나오더라고요. 36억 연체료까지 받아라.
그거 못 받았어요?
정부 외교 협상에 실패해가지고 연체료 받는데 실패했다고.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책까지 포함해서 의계 167책과 나머지 규장각의 대출도서에서 총 1205책. 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36억 원이 아깝지 않은. 그치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울대 아이들에게는
네.
계속해서 100원씩 물리면은 일본에도 물려야죠.
진짜 대단.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제가 건의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깝네요. 사실 이런 환수 문화재 환수 네. 운동을 하면 돌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 의궤가 일본 국내청에 있다는 걸 알고
예.
환수 운동을 벌인 거가 그러면 기간이 한 어느 정도가 돼요?
네, 그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2004년도에 도쿄대에 있다는 걸 알고 그에 관련 자료 조사를 이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2006년 3월에 실록 반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실록은 이제 임금의 정사의 기록을 글로 만들어낸 거라면 의궤는요 임금의 언행을 그림으로 그린 앨범 사진첩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보관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유통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선왕실 의궤의 유통 경위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반환 운동을 먼저 하고 조선왕조실록 반환 운동이 종결되는 것이 2006년 8월입니다.
네.
2006년 8월에 완전히 우리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제가 9월 달에 조선왕실 의궤 환수 운동을 시작해서 2010년 8월 10일 일본 총리 칸나우토에 한일 강제 병합조약 100년을 맞는 담화를 통해서
네.
반환 약속을 받고 2011년 12월에 이제 결국 우리나라로 돌려받게 된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6년 정도의 긴 경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저는 이 작전의 성공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10년도라는 해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 1910년 경술국지. 우리나라가 망국 100년이기 때문에 경술국지 100년을 맞아서 일본 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였던 거죠.
네.
일본 총리의 경술국지 100년을 맞는 담화가 준비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2010년을 놓고 우리가 3년 이상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불행하게도 경술국지 100년을 맞는 2010년에 문화재 반환을 비롯해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3년 이상 했던 운동이 조선왕실계를 제외하면 전무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 자연스럽게 그때 후쿠다 야스오라는 그 관방 장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에 그 회담 테이블에 조선왕실에게 반환 문제가 올라갈 수 있었고
네.
그것이 결국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2010년 8월 전격 일본 총리 칸나오토의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담는 일본 총리의 담화 형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그 수반하는 조치로서 조선왕실에게를 반환하겠다는 역사적인 그런 발표가 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잘 보고 있었던 하나의 전략적인 성공이다라고 저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환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문화재가 해외로 이렇게 빼앗긴 게 일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제국 국세 반환 프로젝트 응답하라 오바마로 해문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처음 제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네.
맨날 일본하고만 싸워서
네.
일본에 있는 문화재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제 좀 쑥스럽고 뭐 그래서 이제 2009년도 미국에 갔을 때 아주 재미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서였냐면 한국 전쟁 당시 9.28 서울 수복 당시 미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서울을 수복할 당시에 그날 밤 미국의 군인들 중에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궁궐을 털어서 한국 문화재들을 훔쳐간 기록을 미국이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네.
아델리아 홀이라는 미국 국무부 관료가 만들어낸 문서다 해서 아델리아 홀 레코드라고 불리는데요. 그 문서를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찾아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가서 미군이 어떤 문화재를 훔쳐갔는지 이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의 비밀을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네.
그날 밤 미군이 우리나라 박물관과 궁궐을 털어서 조선태조 이성계의 어보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옥새 47개를 훔쳐갔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 주미 워싱턴 대사였던 양유찬 대사가 미국 국무부에 분실 신고를 하고 볼티모어 선이라는 미국의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네.
미국 측에 이 조선왕실 어보의 도난 사건을 알리고 이것을 환수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기록들이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도둑놈들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도난당한 47개의 어보는 미국 어딘가에 떠돌았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11년도 메릴랜드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가지고 그 조선왕실 어보 도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열었을 때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네.
그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LA 카운티 박물관이라는 데에서 조선조제 11대 왕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의 어보가 발견됩니다.
네.
그 당시 주미대사의 분실신고 기록이 있고 LA 카운티에서 문정왕후 어보가 발견되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도난품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돌려받자는 운동을 제가 그때부터 했는데 좀 우리 정부 외교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걸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자.
네.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설득하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엄청난 거, 네, 사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13년이 됐는데 정전 60주년,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서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문화재청 그럼 잠깐 빠져라. 내가 직접 간다 해서 제가
우와.
LA 카운티에 직접 갔습니다.
네.
아주 단판했더니 도난품의 증거를 더 가지고 오면 내가 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 해서 제가 작전상 있다 후퇴해서 한국에 와서 문정왕 어버 반환을 위한 백인위원회를 제가 만들고
네.
첫 번째 프로젝트 백악관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백악관 한 달 동안 10만 명이 서명하면요, 미국 대통령 혹은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논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 민족이 7천만 명이 되고 10만 명 못 하겠냐. 그래서 네. 제가 모 교육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고 가정통신문도 이 교육감님이 보내줬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우와. 엄마 아빠 손잡고 어버 반환 운동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전국민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백악관 사이트에 서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어로 된 퀴즈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퀴즈 내용 간단합니다. 뭐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네. 이런 거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 퀴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울렁증 때문에 그쵸. 깜짝 놀래가지고 다 그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모니터를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달 동안에 그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6,138명밖에 서명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실패했는데요. 네. 또 거기서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어 가지고요. 외국에 알려졌대요.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네. 이 외신 보도를 북한이 봤다는 거예요. 북한이 저한테 팩스를 보내왔어요. 네. 팩스 내용이 이런 거예요. 6.25 전쟁 당시 미군의 문화재 절도 행위, 민족문화재 파괴 행위에 대해서 우리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온갖 과격한 협박을 거의 다 써놨어요. 제가 저한테 이걸 보낼 게 아니라 LA 카운티에도 이걸 보내달라고 팩스 번호 가르쳐줬더니요. 북한이 협박 편지를 LA 카운티에 진짜 보낸 거예요.
우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응. 협박 편지를 받은 LA 카운티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답신을 보냈어요. LA 카운티의 제브 야로슬로브스키라는 슈퍼바이저,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 직접 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2차 면담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야 이거 네. 잘 됐다 이거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2차 면담 날짜를 잡았는데요. 가기 전에 저 꿈을 꾸었는데 관음보살이 제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돌아온다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다 한복 입혀가지고 간 결과 네. 그날 정말 문정왕후 오보를 반환하겠다는 LA 카운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발표되니까 LA 카운티 박물관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통신, LA 타임즈 다 이제 보도돼서 세계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이게 전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떤 골동품상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신고한 이유는 문정왕후 화보가 도난품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게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물건을 우리 집에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팔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해서 맞으니까 전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샌디에고에 있는 이 미군의 집을 급습합니다.
네.
급습했더니 거기에서 대한제국 국세를 비롯한 어보가 9점 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제국 국세라는 건 우리나라의 마지막 지존.
그쵸.
썼던 물건입니다.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할 때 썼던 황제지보고 1907년 순종에게 양해하고 대라우치 총독에게 뺏겼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것을 해방 이후에 온 걸 또 미군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갖고 오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 황제의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지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들고 와서 이거를 반환하라는 네. 이 황당무계한 작전을 제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2013년 11월 또 미국에 갑니다. 작전명 응답하라 오바마. 가서 미국 동부에 우리 교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뉴저지인데 뉴저지의 네. 상원의원을 우리 한인 회장들 교포들이 소개해 줍니다. 그 뉴저지의 상원의원이 공교롭게도 메넨데즈라는 미국 외교분과 위원장이었어요.
네.
이분이 제 편지를 받고 미국 국토안전부와 국무부에 자기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내줍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무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연락해 온 게 예, 한국에 돌아가서 저보고 검찰총장을 만나래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한제국 국세를 반환해 달라는 네. 서신을 미국에 보낸다면 미국은 뭐 돌려줄 용의가 있다. 먼저 검찰총장한테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검찰총장 어떻게 만나요? 알았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미국에 갈 때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최동욱이라는 분이었는데요.
네네.
그분이 저 미국 가신 사이에 숨겨놓은 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잘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퇴했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검찰총장이 김진태라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었는데요. 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가 살고 있었던 봉산사의 친한 스님인데요. 준환 스님이란 분한테 점심 먹으러 놀러 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준환 스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검찰총장이 밥 먹으러 왔다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우와.
정말 기적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한테 이야기해 줬더니 이 검찰총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김미태 총장이
네.
자기가 총장 취임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범죄인의 인도와 압수품을 인도할 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약을 맺어서 한쪽에 검찰총장이 사인하면 나머지는 사인 안 하기로
네. 네?
협약을 맺어서 자기가 사인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래서 사인해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검찰총장이 사인해서 미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정말.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미국 정부를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25일 날 한국에 온 대한제국 국세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제국 국세를 비롯한 9점의 인장을 직접 가져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초유의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 문화재 반환운동사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가 경악했대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단결해가지고 미국
그렇네요.
정치인을 움직이고 미국 대통령을 움직여서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미국 대통령 보고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걸 성공할 수 있냐.
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처럼 문화재를 빼앗겼던 제3세계 국가들도 야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미국 대통령을 시켜서 반환받는 한국이란 나라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라는 이제 그런 꿈과 희망을 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쓰여졌다는 것에서 저도 아주 깊은 그런 감동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국군 2년의 힘이겠죠.
네. 네. 해외 문화재 환수를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인 건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풀리시는지.
부처님의 인연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또
꿈에 많은 관음보살님이 나오셨다고요.
네.
꿈에 어떻게 생기셨나요?
굉장히 미모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문화재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었죠. 대한제국 국세 반환 운동 과정을 정말 이거는 드라마로 정말 만들고 싶네요. 한편의 네. 단막극을 보는 듯한.
저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네. 해문 대표님의 험난한 여정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나오면 비판이 있을걸요? 현실성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맞아.
허황되다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 누가 보면 무한 도전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진짜 예. 무모한 도전인데도 예.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남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에서는 무모하더라도 이게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예, 예, 예.
네. 말씀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한제국 국세를 되찾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또 험난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은 예. 사실 저희한테 조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문화재를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저희가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해서 문화재를 예. 다시 우리 것을 되찾는다는 거는
예.
제자리로 찾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 문화재는 우리의 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한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재 실록이라든지 대한제국 국세라는 것은 그 나라에 떠날 수 없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신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격동의 100년을 살면서 다만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네.
어느 순간에 분실하고 망각해버린 그런 하나의 우리의 정신 얼 같은 것을 이런 문화재 반환운동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닐까.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란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범부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이라면
네.
구도자의 길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물건 망각하고 있는 진실들을 찾아 나가는 구도의 길 그것이 곧 수행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문화재 반환 운동,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정신,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발걸음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또 문화재 환수 운동은 많은 분들에게 그래 뭔가를 찾아오는 거 내가 잃은 게 뭐지 이렇게 말씀대로 네. 내가 진짜 삶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보기가 네.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는 뭐 환수 운동도 대단하지만 협상에 진짜 최고봉이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보니까 2014년에 대한민국 협상 대상도 수상하셨어요.
네. 아니, 이런 상이 있나요? 협상 대상?
이 대상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협상학회라는 게 있대요. 그 협상학회 네. 뭐냐면은 이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에 한국 고위 공직자나 외교부 관리들 또 네. 중요한 리더들이 이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연수시키기 위해서 협상학회 분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아주 고위 공직자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대요.
네.
이걸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매년 이 협상학회 교수님들이 올해 협상가를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대상을 수여해 주는데 뭐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진념 총리도 받으셨고 뭐 네. 여러분들이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받으셨고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2014년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협상 대상을 받았는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외람되게 이렇게 협상 대상 받았는데요. 자꾸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그 협상 대상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잖은 교수님들이라
네.
이렇게 제가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앞으로 이 협상 대상을 수여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협상 대상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네. 질문. 문을 근데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문화재 환수 협상을 그만하고 이제 인질 협상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저도 진출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좀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네, 했는데 그 협상 대상이 너무 재밌었던 게 그 협상학교 회장님이 네. 경찰대학에서 임질 협상을 이렇게 교육하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수상도 경찰대학에서 해서 경찰 생도들 앞에 놓고 제가 협상 대상을 수여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킬 하나 알려주세요. 네,
협상 대상의 스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협상력의 진실은 뭐냐?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은요. 제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네. 근데 협상에 제가 진짜 협상은 기술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하셔서 다 알고 왔다. 네. 몇 권 있느냐.
협상은 진실의 힘을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네.
외교적인 기술 무슨 화술이나 책략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네.
저는 사실과 진실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발휘하는 그 힘 그것이 제가 늘 성공했던 그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왜 뭐 얘기할 때 네. 뭐 남의 말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뭐 상대방이 우호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절대 안 될 것 같을 때
네.
이럴 때 쓰는 기술 없으세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을 하지 말고 주로 협박과 힘으로 처리하자지기 때문에 네. 직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변하고 싫어하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 부처님의 뜻이다. 기적적인 예. 일이 항상 일어났다. 예, 어려울 예. 때마다 예.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혹시 특별히 뭐 예.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많겠지만
이제, 예, 많이 있겠지만 결국 진실성의 문제. 이 문제를 진실로 저랑 같이 해 주었던
네.
그 처음에 봉선사 밑에 살았던 그 7명의 주민들을 비롯한 또 저하고 같이 제가 일해왔던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저를 지켜봐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라고 익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아이들에게 이 운동을 가르쳐야겠다. 10대들에게 해서 청소년 아카데미 방학마다 100명씩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저거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또 그걸 지도해 주는 저희 직원 뭐 구준영 연구원이라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제 분들이 자기의 그 이익과 상관없이 희생하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걸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무슨 정치인 그 무슨 관료 뭐 네. 이런 분들보다 정말 저를 지켜봐 주었던 초롱한 눈동자 익명의 위대함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재를 찾기 위한 해문 대표님의 도전들 그리고 그런 환수 운동에 대한 의미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아, 네. 국가의 중요 문서에 찍히는 도장으로서 국가의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건, 정답은 3번 국세였습니다.
네.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1부 끝곡으로요, 안치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